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성경대학으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우리 시편을 살펴봅니다.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또 이 저녁 주님의 말씀 가슴에 잘 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 켜주시고요. 시편 제16과입니다. 16과. 성도님들 집에서 이 책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성도님들이 그냥 보시면 이 책 재미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집에서 성경을 그냥 많이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많이 읽어보고 다음 학기에 우리가 조금 원래 봄학기가 좀 길어요. 그때 우리 다시 구약도 오고 신약을 쭉 나가지만 다시 구약도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 보십니다. 거기 글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거 시편하고 1번 본서는 이 시편은 이 책도 다른 성경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성경은 전부 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성경 다른 성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은요 시작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앞에 보이지 말고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기회를 줬지 않냐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못 찾는 분이라도 창세기는 찾을 줄 알잖아요. 제일 끝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찾을 줄 알잖아요.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에 시편도 찾을 줄 알잖아요. 무조건 해서 중간을 딱 피워버리면 저도 지금 피니까 시편이에요. 한 중간을 피우면 시편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아주 많고요. 양도 방대하고 시편에서 다루는 내용이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더도 덜도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것, 겪는 것, 생각나는 것, 억울한 것, 답답한 것 뭐 이런 게 전부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이 성경책입니다. 시편 1편 1절 한번 주실래요? 시편 제목하고도 비슷한 그런 게 1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요, 사람을 어떻게 가르고 있습니까? 아예 처음에 이렇게 가르고 있습니다. 요런 사람이 있고요, 요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인 거죠. 우리는 뭐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또 뭐 백인종이다, 흑인종이다, 황인종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지만은요, 성경에는 보면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의인과 악인, 아니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복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이제 시편이 시작되면서예요. 그러니까 막 철학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심오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복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힐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냥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이 여러 방대한 그 사람의 사는 현장을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시편은 1편에서 제일 마지막에 시편 얼마입니까? 그럼 시편 150편입니다. 150편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편 150편은 시편 1편 1절은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 그 다음 악인 이렇게 구별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다 다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50편 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뭐하며?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모아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모하며 찬양하며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 5, 6.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 현악과 퉁수로 찬양,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 없는 거 하면은 낮은 소리, 또 적은 소리 다 찬양 찬양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의 뜻이 뭡니까?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시편의 뜻처럼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이 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동안 뭐 해야 되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떤 호흡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그 복 있는 자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이제 시편 본서입니다. 본서는 이 책도 다른 성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과 다를 바가 없는 게 뭡니까?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이 성경도 교훈 주기에 유익합니다. 무슨 시가 교훈을 줍니까? 아주 교훈을 주기에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에 유익하니? 교훈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주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외우실 분은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에 가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쓰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이게 제가 잘못 보냈나 보다. 16절 얼른 한번 찾아주실래요? 예, thank you. 3장 16절 요거네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러면 시편은 아이고 시를 썼으니까 뭐 연애인가? 시를 썼으니까 그냥 뭐 허황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이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도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감동으로 쓰였습니다. 인간 저자가 썼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진 게 시편입니다. 그러면 본서라는 말의 셋째 줄 보시면요.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근본 배경을 어디에다가요? 인간 경험의 영역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우리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막 아프기 때문에 막 거기에서 토해 나오는 기도, 내가 막 억울해요 그러면 억울하기 때문에, 막 내가 도망가야 돼요 막 그러면 도망간 것 때문에, 내가 부도났어요 그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만큼 우리하고 가까운 책이 또 없습니다. 다른 책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역사적인 거, 과거의 역사적인 거 뭐 이런 거 썼지만은요, 시편은 우리 일상 경험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들이 한 책으로 엮어진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을 테힐름이라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뭐라고요? 찬송,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모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싸움이 나왔잖아요. 그죠? P-S-A-L-M. 요게 우리 시편할 때 싸움입니다. 싸움. P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푸쌈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L도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쌈입니다. 쌈. 그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현악에 맞춘 노래.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거기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인정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시편의 권위를 아주 높여주셨어요. 다른 구약의 성경처럼 시편도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가복음 24장 4절. 누가복음 24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네, 한 번만 더 비춰주실래요? 이거 날씨가 추워서. 누가복음 24장 예. 44절 쭉. 예. 예. 고맙습니다.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뭐죠? 토라.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우리 뭐 대선지 소선지 뭐 이런 선지자의 글과 무엇이에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시편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도 우리 조금 이따 그런 거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토라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 뭔지 알죠? 이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까지 다섯 권이 펜타투크라 그래서 모세오경입니다. 그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뿐만 아니라 역사서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사사기 뭐 이런 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뿐만 아니라 시편도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시편도 일부러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편도 성경입니다. 시편도 예수님께서 권위를 그렇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찬송을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것을 찬송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가다 지금 이렇게 그런 곡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편에서 그냥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가사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부 다 시편에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하고요. 시편은 다른 성경처럼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게 이제 1번이고요. 2번으로 가보시면 저자는 누굽니까? 저자는 참 쉽습니다. 시편은 여러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윗이 제일 많이 썼고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 됩니다. 어떤 성경책들은 저자가 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디베이트가 많습니다. 근데 시편 자체가 여러 사람들의 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뭐 이 저자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싸우고 그렇지가. 시편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 여러분들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해서 무엇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떠하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에도 찬송을, 힘들 때에도 찬송을. 이게 다 뭡니까? 그러면 기도, 시예요. 시. 우리 찬송가는 전부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도 전부 시예요. 그 시가 다른 말로 하면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무엇을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엄치라도 괜찮습니다. 노래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거 몰라요? 어떤 성도님이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에 은혜 받으시라고? 가사에 은혜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앞에서 진짜 찬송을 부르는데 진짜 곡조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 못 느껴봤어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날똥날똥날똥하는 걸 못 느껴봤습니까? 그게 왜 그랬습니까? 이게 찬송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서툴게 불러도요. 조금 틀리게 불러도 정확하게 부르셔야죠. 그런데 원래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그건 넉넉히 그거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기도도 듣기를 원하고 전도하는 소리도 듣기를 원하시지만은 성도님들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이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나의 찬송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나의 찬송을 언제 불러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들 예배 때만 불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까 시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생의 영역을 다 커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영역이 뭡니까? 그러면 모든 영역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우리끼리 모였을 때 그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있으면서 생활할 때도 우리 찬송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인간 경험의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일상생활은 똑같잖아요. 실수할 것도 비슷한 게 있으면 똑같이 비슷하고 뭐 배고플 때는 똑같이 배고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 이제 주일날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예배 성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막 찬송 드리고 하는데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는 거예요. 참을 만큼 자꾸 찾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뭐 여기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갑자기 배가 아파서 5분간만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막 후다닥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이제 5분쯤 돼서 왔습니다. 왔더니 막 교인들이 막 배가 막 자, 교인들이 배를 잡고 웃고 막 난리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제가 5분간 갔다 오겠다고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웃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어떤 집사님, 근데 말이에요, 목사님 화장실 갈 때는 마이크 좀 빼고 가시지 그러셨어요. 아, 실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귀에 꼽는 마이크 있잖아요. 무슨 마이크요? 그러니까 가서 화장실 하는 소리 다 들린 겁니다. 이렇게. 아, 성도 여러분들 살면서 똑같아요. 실수할 때도 있고 웃길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A부터 Z까지 Z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찬양이에요. 아플 때는 아프니까 찬양 못 하겠어요, 하나님. 장사 안 될 때는 신경질 나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불러줬을 때는 내가 너 찬양 소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쉬는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오고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샘플로 모아놓은 게 뭡니까? 그럼 시편이에요. 여기 시편 보시면요, 어쩌면 내가 어려울 때하고 똑같을까? 이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별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생활 믿고 난 뒤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찬양이 안 나오지만 우리는 전 생애가 찬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저자는 누굽니까? 보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이름이 왼쪽으로 내려가다가 누굽니까? 예, 다윗. 많이 썼습니다. 73이라고 쓴 거는 한 73개쯤 썼다고, 이렇게 73입니다. 이거보다 더 썼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3개. 그 다음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2개라고 되어 있죠. 그죠? 12. 그 다음 고라자손 10개, 솔로몬 2개, 쭉 내려가다 보면 모세도 하나 썼습니다. 모세가, 예, 90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퀴즈를 잘 내죠.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습니다. 그럼 몇 개 쓴 것 같아요? 90개를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이제 모세가 시편을 몇 개 썼습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습니다. 그러면 몇 개 쓴 것 같아요? 90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생들도 싹 넘어가가지고 모세가 시편 몇 개 썼나? 그럼 90개 딱 적습니다. 그러면 답이 틀립니다. 모세 몇 개 썼습니까? 한 개 썼습니다. 몇 편을 썼습니까? 90편을 썼습니다. 요 90편 보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90편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실 것. 아, 그 다음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중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 그러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고. 그게 10편, 150편 끝까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심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게 다 같은 내용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요, 다 우리 일상 생활과 연관이 됐던 것들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찬양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가슴에 새기시고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아멘. 나의 찬송은요, 부를 만한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신났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신바람 났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하는 겁니다. 힘들 때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찬송이 오히려 더 파워풀하고요, 더 우리 가슴 속에서 저 깊은 곳에서 올라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4번 구조를 보시면요, 구조 첫 부분만 잘 기억하십시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 다른 성경으로 치면 150장이죠. 그렇죠? 150편. 150편. 근데 요거는 몇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요걸 다섯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로.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이 뒤에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주 잘 찾아놨습니다. 뒤에. 있죠, 그렇죠? 예. 그 도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표에 조금 있다가 이제 다섯 개는 찾을 거예요. 성령이라는 부분 있죠? 성령이라는 곳 다섯 개는 이제 찾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권, 2권, 3권, 4권. 이게 1권은 몇 편에서 몇 편이가 아니셔도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시험 친다 그러면 외우셔도 되지만요. 지금은 이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외울 필요가 없나 그러면 이거 외우다가 에너지 여기 다 쏟으면서 진짜 외워야 되는 거 못 외우고 외워난 거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시편은 150편이다. 그리고 다섯 개로 나눠놨더라. 그렇게만 하고 다섯 개로 나누는 거 끝나는 데마다 조금 이따 성경은 제가 한번 찾을 거고요. 앞에 나올 거고요. 예배의 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주제는 예배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떤 예배입니까? 1권은 찬양으로 예배, 2권은 놀라우심을 예배, 3권은 영원한 예배, 4권은 복종하는 예배, 5권은 완성된 예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예배를 통한 찬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5권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1에서 30, 31에서 60, 61에서 90 이러면 우리도 뭐 틀릴 것 없이 다 외우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외우셔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성경 찾는 거는 그 권이 끝날 때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1권이 끝나는 게 41편입니다. 그러면 41편 13절 우리 찾아놨습니다. 예, 41편 13절. 1권이 끝납니다. 1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어떤 찬양을 드립니까? 그럴 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게 1권의 끝머리예요. 1권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시편은요 진짜 파워풀한 성경. 다 파워풀하지만은요 시편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그대로 연관이 된다니까. 우리는 언제 찬양을 잘하고 언제 우리가 막 이렇게 합니까?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한 끈 쳐주셨을 때, 뭔가 해결됐을 때 막 업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시편 속에 보면 막 힘들 때도 너무 많아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찬양, 아멘, 아멘. 그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우리 이번 주간 그리고 12월 달에 많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 하나님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권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은요. 그렇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2권의 마지막이 뭡니까? 72편입니다. 72편 18, 19.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까 전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왔죠, 그렇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다윗이 자기 요 72편을 쓰면서 요런 기도를 이렇게 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제 2권이 마쳐집니다. 시편 2권이. 시편 3권 89편 52절.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호흡이 있는 자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다섯 권, 다섯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섯 개 마치는 것마다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살자는 거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우리 힘든 거니까 여호와는 경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입니다. 내가 그냥 막 신경질 나고 내 상황이 나빠졌다고 하나님도 그냥 낮춰가지고 막 내 거 막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셔야 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어려운 문제를 내놓는다 그럴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 문제가 작게 보이겠습니까? 그 기도 드리고 나면 우리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만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4권 마지막이 106편 48절입니다. 여호와 또 나왔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저 하나님이 영광도 두시고 우리는 그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위해 살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보같이 이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때 따라 시 따라 하늘 양식으로 우리 먹여주시고 끼니 때가 되면 먹을 거 주시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기 저녁 못 드신 분들 계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못 드신 분 계실 거고 오늘 장사한다고 너무 바빠서 못 드신 분 계실 거고 다른 일이 바빠서 못 드셨을 것이지 너무 없어서 못 드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 분 오시면 저하고 같이 저녁 먹죠. 저도 저녁을 못 먹었어요.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못 드릴 만큼 우리 궁색하게 이상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없어도요. 굶어 죽고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시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줍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요. 굴 속에 지금 목이 탈랑탈랑탈랑 숨을 핥다 쉬지도 못하는데 숨소리 크게만 내면 잡혀 죽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요. 이 속에서 구절절 구절절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노래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시편 많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권 제일 마지막 150편 6절. 이건 뭐 더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은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호흡 있다는 게 뭐죠? 살아 있는 거잖아요. 나간 숨이 나갔다가 한 2분, 3분 안 들어오면 우리 죽은 사람이에요. 옆에서는 울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울고 아깝다고 그러지만은요. 사람 한 번 죽으면요. 3일이나 5일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갖다 묻어버립니다. 왜요? 같이 계속 있으면 산 사람들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나갔던 숨이 한 3분만 안 들어오면요. 산 사람들이 갖다가 그 다음 때 맞춰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다 울고 울고 하면서 다 묻어버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은요. 그렇게 나갔던 숨이 한 3분 안 들어오기 그 전이에요. 그때까지는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을 기억하시고 찬양은 내 특권이야. 다른 사람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난 죽을 때까지 숨이 꼴딱 끓을 때까지 나는 찬양 드리고 찬송의 기도를 드릴 거야. 이런 각오가 있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마쳐갑니다. 5번 가능하면은 오늘은 마치고 우리 다 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가서 간식 먹고 또 돌아서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 분류를 보시면요. 시편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다. 아까 우리 전생활을 다 다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생활에서 교훈을 주는 거, 역사, 찬양, 회개, 간구, 감사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마셔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7번째입니다. 5번 분류의 7번째 뭐죠? 예. 이 시편에는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메시아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시편이 쓰여질 때는 메시아 이름이 예수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시편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그런 시들은 메시아 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는 뭐 앞 조금 이따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6번 메시아를 예언한 시 그게 7번 메시아 예언을 다시 설명합니다. 시편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 그가 처음 오신 것, 그의 초림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비천하게 어디에 오셨습니까? 그냥 구유에 오셨잖아요. 어린 아기로 와서. 그래서 누울 곳도 없어가지고 그냥 강보에 대충 천으로 대충 싸가지고 그냥 이 땅에 그냥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성경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고요. 호령이 있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게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석에 지금도 왔대.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죠. 그런데 그 왔다 그런 사람 쫓아가서 제 이름 예수라고 막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자기 친척이 옛날에 박태순 장로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다요. 그래서 박태순 장로님이 이단인 줄도 알고 그냥 죽었잖아요.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야. 내가 속았네. 그리고는 또 누굴 쫓아다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단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속았다 그러면 보면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거 또 다른 이단을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요. 제가 잘 알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미혹하는 영이 그 사람을 한번 붙들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교회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도는 정상교회 다닐 수 있는 이것도요, 하나님 큰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성경대로 다음에 오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런데요. 저기 계룡산 구석에 아니면 한국에 있는 어떤 감방에 이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재림예수라 그러는데도요. 그거 가서 예수님 그러고 재림예수라 그러고 있는 사람들 있는 거 있죠. 참 희한한 사람들. 그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 마귀가요. 이 미혹하는 영으로 사람을 이렇게 엮어놓으면요. 이게 굉장히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찬송 드리고 성경 읽고 이게 하나님의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더 크게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요.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오십니다. 그게 이제 재림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1번 이 시편에는 메시아를 예언한 시 이 시편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직접 그 말을 자기에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2번 그래서 몇 편을 예로 듭니까? 시편 22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주위에 되어진 일들이요. 시편 22편은 누가 썼습니까? 뭐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메시아가 올 걸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예수라는 건 알았습니까? 그건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몇 년도 사람인가 하면은 역사책 이스라엘 역사나 아니면 성경 역사를 찾아보면요. 다윗은 BC 1040년생입니다.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BC 1040년생.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천년 전에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를 썼습니다. 시편 22편을 썼어요. 너무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내다보면서 그 시를 쓰게 한 거 있죠. 그래서 그 시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용도 하시고 십자가상 사건에 그걸 인용도 하는 거 있죠. 누가 썼는데? 다윗이 썼는데. 그럼 다윗이 그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것을 자기가 그럼 마태복음을 썼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썼습니다. 다윗은 몇 년생입니까? BC 1040년생이고 몇 년에 죽었습니까? 다윗은 70살에 죽었습니다. 그럼 몇 년에 죽었죠? 또 이거를 또 1100, 1110 이러면 안 됩니다. 이 BC는 거꾸로 빼야 됩니다. BC 970년에 사망했습니다. 목사님 왜 70년 사셨는데 그럼 1110년이지 왜 BC 970년 됩니까? 이게 대학교라서 우리 그렇게 합니다. 우리 다윗은 BC 1040년생. 그래서 몇 년까지 살았습니까? BC 970년까지. 누구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1040년생이면 무슨 띠 계산 한번 해봐요. 아마 양띠 아닐까 싶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기 양이라미. 양때. 제가요, 이걸 오늘 막 찾아봤어요, 오늘. 이걸 다 준비하고, 1040년이면 무슨 띠일까? 근데 제 실력으로는 못 찾겠더라고. 제 실력으로는요, 무슨 띠인지 못 찾겠더라고. 하여튼 하고요, 다윗은요, 1040년생,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천년 전의 사람이 시편 22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22편에 다윗이 썼는 이 시가요, 마태복음 27장에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지금 같이 썼습니다. 요거는 시편이고요. 요거는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최영석 집사님 공부 중이지만 우리 박수 칠 건 한번 쳐야죠. 우리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학기에도 수고 좀 부탁합니다. 우리 교육부장 장로님도 조금 더 박수 치고요. 시편 22편 1절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 너무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다윗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막 고통 가운데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피를 토해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그게 지금 요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9시쯤에 여호와께서 크게, 죄송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요 다윗이 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자기에게 갔다가 하면서, 이 메시아로서 자기에게 갔다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시편 22편이 자기의 고통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들을 메시아시라고 합니다. 메시아시가 시편에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정도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막 절규할 때 일라이 일라이 라바사박다니, 마가복음에는 아람어로 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바사박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시편은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절 한번 주실래요? 시편 22편 7절.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다윗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막 비웃으면서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고 막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마태복음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도 여러분들, 머리 흔든 게 어떤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옳은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비방하고 모욕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흔들면서 저거 바보 자식 저거 도른 자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 받은 그거를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그 장면이 와서 마태가 그것을 인용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시가 다윗이 비록 자기 고통 가운데 썼지만 장차 천여 년 뒤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할 고통을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자기 고통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통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거 짜고 했습니까? 이렇게 짧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 시편 22편 8절.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막 부르짖습니다. 성도들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주위에서 막 조롱하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해봐야, 저렇게 해봐야 뭐 들어주실까, 뭐 어쩌고 저럴까 하는 글 있잖아요. 저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러면서 이렇게 옆에서 야지놓고 비난하고 못된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뱉어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신음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들어줄걸? 들어줄까? 뭐 이러면서 옆에서 비난하고 있는 소리를 다윗이 듣고요,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시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하실 걸 한번 해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곱 마디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고함치고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한 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시편 22편 18절.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로마 군인들이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옆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겉옷은 찢어서 나눠갔고요,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요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자기가 너무 힘들 때, 쫓겨다니고 그럴 때, 그 나쁜 놈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아 막 나눠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3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여기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 옷들은 이 한벌밖에 단벌 신사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그래도 옷을 좋은 것들을 이렇게 입었다고 그럽니다. 옷 같은 거는 이거는 밤에 잘 때 이불 같이도 이 덮을 수 있을 만큼 두껍고 그렇게 실용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어려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면서 막 피를 토하는 기도했는 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로마 군인들이 저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무엇을요?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래서 지금 예를 시편 22편을 들었습니다. 이게 메시아 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열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 기쁨 가운데서도 찬양, 힘든 가운데서도 도망다니면서도 그게 이렇게 쫙 이렇게 많이 있는 시가 우리 시편입니다. 이 시편 사랑하시면서 가까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7시지요 3번 메시아를 예언한 시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증거를 많이 담고 있다. 시편 2편도 시편 2편 7절을 찾아놨습니다. 시편 2편 7절 한번 주실래요? 예. 시편 2편 7절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내가 누굽니까? 요 내는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이르시되 너는 내 누구라?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특별히 이 시편에 우리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주 충실하게 충만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고 3번 제일 밑에 보시면 4번 바로 위에 시편은 그리스도의 공직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선지자, 제사장, 왕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왜 동그라미를 쳐야 되나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세 가지 직을 행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직이 뭡니까?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직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메시아 그러면 정확한 뜻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메시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정확한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크라이스트 그러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똑같습니다. 이건 아이덴티컬 미닝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뜻입니다. 왜 우리 영어에 뭐 그러면 한국말 뭐 그러면 조금 틀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번 따라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기름을 꼭 부음을 받아야 되는 세 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선지자, 그 다음 또 하나요? 제사장, 또 하나요? 왕. 그게 지금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세 가지 직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가지는 왜 안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같은 그런 말씀으로도 얘기를 해주셨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죄사함의 마지막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셨고 그분은 우리의 뭡니까? King of Kings.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지금 요 몇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도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 다음 4번. 메시아 예언시. 쫙 있죠, 그쵸? 예. 네. 이 시편들에는 그리스도의 탄생, 배반당함, 순환, 죽음 쭉 이런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5번, 이제 5번은 시편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서로 유형이 비슷한 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2, 23, 24. 우리 23편은 다 잘 알잖아요. 23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23편이잖아요. 그런데 23편 앞에, 22편 곧 뒤에, 24편 요게 세 개가 연관이 있는 시입니다. 23편이 현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얘기했다면 22편은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편은 장차 이렇게 영광 가운데 오실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되는 그 스토리 내용들이요.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22편은 고난당한 주님입니다. 23편은 지금 현재 동행하시는 주님입니다. 무엇으로서요? 나의 목자로서. 그리고 24편은 앞으로 장차 심판주로 오실 목자장 예수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2, 23, 24 그렇게 표현을 해놨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잠시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꼭 살펴봐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시편을 보시면요. 그냥 우리말로 그냥 하면 이 망할 로마, 우리말로 그냥 하면 저주의 시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악랄하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나 그런 시가 꽤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성도들 막 저주를 퍼부면서 기도했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그럴 때 그 참 풀 수 없는 숙제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요 설명은 어떤 책을 봐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저주의 시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시편에 저주의 시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주스럽게 쓴 게 기도가 되고 그게 어떻게 성경입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적들과 시작. 적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노를 표현한 시들도 있다. 저주의 시들이 우리들을 매우 당황케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했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적을 그들 자신의 적으로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케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풀릴 수 있다. 고까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막 저주스럽게 막 이걸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구약의 분들은 하나님의 적은 자기의 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패악스럽게 아주 나쁘게 이렇게 하면요. 그 적은 나를 그렇게 나쁘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적도 같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저주들을 막 이렇게 퍼부었다고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이나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적을 그들 자신의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저주 같은 글이 나가도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를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이거는 막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막 자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적들은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시들이 있는 것들은 막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저주의 시 하나만 지금 103, 21, 23 생각보다 많습니다. 꽤. 요것만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미워?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식이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스럽게 그렇게 싫어하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저희를 심히 뭐합니까?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입니다. 나의 원수인데 그걸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누구 원수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걔들은 너무 미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그랬죠.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수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내 권한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 놈들이 그 적들이 누구의 적이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 사람들 너무너무 주를 미워하는데 내가 미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히 미워합니다. 저희는 내 원수입니다. 그랬을 때 이 원수라고 내 원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것도 알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것도 아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내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 뜻은 저들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게 밉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원수를 미워하시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도 평생 숙제인데요.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 말고 묵상하시고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뭐 인간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묵상 많이 하십시오. 묵상. 저도 묵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다른 방법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미워하지 말라 그랬고 원수까지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미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히 미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보면 하나님 저 시험하고 내 뜻 아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저한테만 적일 것 같으면 그래도 어떻게 하겠는데 이건 하나님을 이거는 그 신성 모독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 정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 참아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요.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잘 이렇게 보시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책이 이렇게 남을 저주해? 어떻게 그래? 성경책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해석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으로 간주해서. 8번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뭐 어딥니까? 예,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데가 어딥니까? 그러면 시편이에요. 그 중에 제일 짧은 성경도 시편에 있고요. 제일 긴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제일 긴 장이 어딥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이거는 176절입니다. 집에 가셔서 보시면. 근데 이 176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몇 절만 제외하고는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이렇게 해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더 좋은 거예요. 그중에 두 개가 여기 이제 있는데요. 외우십시오. 외우십시오. 그런 거를 우리는 친절하게 찾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요. 짧아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이렇게 딱 끊어 읽으셔야 외워지죠. 그렇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두 개로 딱딱 끊어서 이렇게 읽으시면 내가 이러면 안 외워집니다. 그러면 내가만 외우다 치워집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거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연약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범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어야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죽을 때는 완전히 이겨낼 수 있지만은요. 참,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이게 우리 참, 이 육신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자기가 사도가 된 데에도 자기 속에서 두 개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라 그러는데 이 옛날에 이 죄된 이 육신 덩어리는요. 끊임없이 옛날로 끌고 가는 거 있죠. 막 싸우다가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다 깨달은 게 뭐죠? 그래도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 그걸 다시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함을 끊임없이 억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생각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손이 움직이려고 그럴 때 주의 말씀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으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넣어두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두운 밤길, 영적으로 어두울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비춰서 갈 수 있고 저 순례의 길을 꼬린 지점까지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갈 수가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이것도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길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거는 세 개로 끊어 읽는 게 외우기가 좋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 발이 나왔으니까 등이니까 이 등들이구나. 그러면 또 곤란합니다. 이 등은 뭐죠? 예, 등불입니다. 등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살다 보면요,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볼 때가 많습니다.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런데 확실한 거 뭡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의 무엇이요? 말씀은. 우리는 달러만 있으면 확 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확 풀고 나가고, 친구, 아주 유력한 친구 있으면 확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은 주의 무엇이라고요? 말씀. 옆에 있는 분들 요 성경 구절로 권면을 한번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랍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 한번 하십니다. 시작. 아멘. 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내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었다는 거하고 어두운 길을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그런 것이 된다고, 빛이 된다고 잘 붙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맞습니다. 아까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편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무엇을 표현했습니까? 예, 인간의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 살면서 모든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경험할 수 있는 게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더 탁월한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이 겪어갑니다. 그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찬양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부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인간의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은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가셨어요? 시편을 이렇게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파워풀한 책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일상적인 모든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경험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나그네 인생을 차근차근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편이에요. 우리 이번 학기는 우리 시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치겠는데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하면 똑같습니다. 양태가 똑같습니다. 제가 그냥 읽은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중국집에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가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자기는 우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두 명. 그래서 우동 한 그릇에 짜장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웨이터가 주방에다 대고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우짜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죠? 우짜짜가 우동 하나에 짜장면 두 개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우동 하나에 짜장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일곱 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우동 세 개에 짜장면 네 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얘기하나 싶었더니 거기다 대고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우짜 우짜 우짜짜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곱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서 즐겁잖아요. 근데 한 20명 단체 손님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20명 단체 손님이 와가지고 짜장면 3개, 우동 2개, 짬뽕 3개, 탕수육 2개, 울면 3개, 뭐 여러 가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요, 이 궁금해 죽겠는 거 있죠? 저걸 어떻게 오다를 하나? 이거 적지도 않아요, 이 친구. 뭐 우짜짜 우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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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렇게만 봤더니 이게 딱 일곱 마디로 이걸 주문을 딱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어이, 니도 들었지? 성도들한테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성도들한테 우리도 20명이 들어오면 우짜겠어요. 이 사람 똑같이 삽니다. 경험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장사하다가 밥 못 먹으면 배고프고요. 돈 적게 벌리면 어깨 처지고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20명 들어오면 우리도 어이 니도 들었지 뭐 우리도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야 됩니까? 그 똑같은 경험 속에서 우리는 붙드는 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갈 거를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경험이 같을지라도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을 붙들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고 때로는 신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고요? 생각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참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이런 다른 피해는 없어야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뭐가 필요한데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도 찬양은 올리라는 겁니다. 막 큰 소리를 안 부르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힘들 때는요, 밤에 혼자 이렇게 찬송 부르면 그렇게 그게 본인도 은혜가 됩니다. 본인도 눈물도 많이 나고요. 시편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가슴에 품고,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학기 우리 그거 할 때까지요. 개강할 때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또 많은 간증들을 가슴에 품고 또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를 만드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좋은 날 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참 바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머리 조아리며 또 가슴에 말씀을 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2009년 마무리하면서 시편의 아름다운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멋진 문장들이 우리 2009년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시편에 익숙한 자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그 힘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피를 토해내는 기도 드릴 때마다 그 기도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얼마 동안 우리가 쉽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 하늘나라 묵상하고 갈 고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 충실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슴 속에 예수 믿는 믿음 잘 심어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없어도 그들이 그 믿음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공부하기 위해서 온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목적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최영석 집사님도 있고 우리 교육부장 장로님도 계신데 우리 김홍훈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받으시고 나오셔서, 예, 이제 박수 제가 박수 치게 할게요. 나오셔서 우리 또 인도해 주신 감사, 또 간식 또 대접한 거 감사, 여러 가지 또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훈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주 동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오셔서 또 대학생답게 또 이렇게 굉장히 강의를 잘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또 제가 교육부장 하면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다음 학기 우리 다 숙제가 있습니다. 성경 목록 꼭 외워가지고 그때는 목록 배워야 아마 등록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데 못 외우면 안 되겠죠. 다 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아, 나왔습니다만은, 수료증 8번까지 출석하시면 졸업장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나가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간식을 준비해 오신 우리 박경선, 강혜란 석부님, 가정에 너무 감사를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 또 이렇게 봉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상훈 집사님 픽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최영석 집사님 매번 수고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재미있게 열심히 정성껏 강의해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드리시고 간식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팔기 성경대학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오늘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나와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 믿음이 그동안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주 앞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믿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내년도에도 또 새학기를 기약하면서 우리가 성경 목록도 다 외우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동안 11주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신 거 주님이 아시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르친 대로 우리는 들은 자들로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가르치신 목사님이 보람이 헛되지 않으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 목사님 영육관이 늘 강건하게 하셔서 주신 소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식물을 대접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먹고 힘으로는 대로는 주를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도록 이 식물의 축복에 주옵시며 대접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옵시며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녀의 손손이 복을 받는 복된 가정되도록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